예, 로마서 본문의 마지막 부분, 다섯째 부분입니다. 12장에서 15장입니다. 여기서는 앞선 이야기들었던 추상적인 부분은 마무리를 짓고 구체적인 권고들이 나옵니다. 12장에서는 고린도 1서 12장에서 상세하게, 더 상세하게 다루게 되는 이 신비체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 자체는 공동체이고, 이제 지체는 뭐 발다리, 뭐 손가락, 발가락 이런 것들은 거기에 속한 개인들이다라는 뭐 그런 비유인데, 지체인 개인은 자기가 받은 은총의 선물을 몸통인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롯이 자기 것은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한 복음의 전승, 예수님의 말씀을 재확인하면서 율법의 완성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사도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셨던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그 말의 어떤 뭐 추석이라고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13장 8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화 사상과 뭐 연결이 되죠. 그 이화 사상이 정말 그 마르틴 루터의 말대로 오로지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교리라면 바울 사도가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겠죠. 사랑이 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으면 사랑이 낄 자리는 어딘가. 물론 뭐 현대 개신교에서는 사랑이 낄 자리를 뭐 교리로 억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실천 의미가 없지 않은가. 윤리적으로 뭐 산다든지, 뭐 선하게 산다든지, 나눔에 산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 뭐 사랑함에 산다든지 이런 건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뭐 그렇게 되니까.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런,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도 아직 죽으려면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시간 동안 개차반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을 합당하게 한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눔을 당연히 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사랑하고 나누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 논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논리가 어려워지죠. 구원을 당장 오늘 교회 나와서 받았는데, 내가 집에 뭐 돌아가다 뭐 싸우기도 하고, 뭐 화를 내기도 하고, 하여튼 뭐 큰일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 일이 생기죠. 합당한 것과 안 맞는데, 뭐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모두 해결한 게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그런 교리가 성립이 되죠. 사랑이 설 자리가 어쨌든 자연스럽게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같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이 의화에서 말하는 믿음은, 오로지 믿음이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행동이 포함된 믿음이라는 것을 이 로마서의 글의 맥락 안에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라는 거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쏙 빼서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해석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문구만 가지고, 아, 구약에서는 전쟁을 하느님 막 이렇게 뭐 지지하고 뭐 다 죽이라 하니까 나도 전쟁 치르고 뭐 사람들 다 죽여도 하느님의 뜻이다는 끝이다. 그렇게 어떤 한 부분만 지엽적으로 보는 그런 해석들은 당연히 틀린 겁니다. 당연히 틀리고 뭐 논의할 가치도 없는 거죠. 자구적인, 극단적인 자구적인 해석도 마찬가지고 극단적인 지엽적인 해석들도 다 말이 맞을 수가 없죠. 모든 성서는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그 복음서의 빛으로 다 바라보게 되면 답은 있습니다. 길이 있을 수밖에 없고, 로마서에서도 마르틴 루터는 개인적으로, 그 루터를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번개만 쳐도 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저 번개를 맞고 내가 혹시 나한테 저 번개가 들어 내가 지옥에 가는 게 아닐까라는, 그때의 어떤 그런 구원의 관점에 있어서 그 지옥이나 벌이나 이런 것들 너무나도 무서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이겨내지를 못했던 거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도 뭐 있겠죠. 뭐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그 애매한 교리, 희망이라는 교리를 싫어하는 거죠. 근데 신앙은 궁극적으로는 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몸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내가 100%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100% 내가 구원받았다고 인간은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자체로, 지금 자체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열심히 뭐 신앙을 살겠다고 다짐을 할 수 있지만 그 다짐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구원은 어쨌든 희망할 뿐입니다. 성인이나 하더라도 그 중금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하며 사는 건데 마르틴 루터는 그 희망이 너무 두려웠던 거죠. 아니 이렇게 그 희망을 마르틴 루터는 불안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난 지금 나는 확신을 갖고 싶다. 난 지금 구원이라는 확신을 갖고 싶다. 구원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삶이라는 실천이라는 이런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껴버리고 오로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믿었다라고 말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왜곡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믿음의 논리적인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죠. 믿는다라고 내가 이 자리에서 말만 하면 일단은 구원받는다. 구원을 받아놓고 나머지 것들을 생각하는 그 신학자의 지극히 좀 심한 그 유약함에서 나온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도 하여튼 로마서를 비롯한 정서라는 책은 절대로 그런 지엽적이거나 하여튼 뭐 아주 좁은 시선으로서 바라보게 되면 맞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장에서 15장에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한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법을 제시합니다. 바울 사도의 제시법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가지고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과 믿음이 강한 사람의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본당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분은 막 기도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뭐 묵주기도 한 100단 안 하면 신자도 아니다 하고 다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도 그분이 이제 설치고 다니면 이제 일주일에 5단도 안 하는 분들은 조용히 그냥 지내죠. 그냥 뭐 저게 맞나 이러면서 내가 잘못하나 일주일에 100단 안 하면 난 지옥 가나 라는 생각들을 또 간혹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성서는 다 살아 있습니다. 그 시대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의 시대를 그대로 이야기하죠.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바울 사도 이걸 다룹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것이 오염되어서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유약함을 존중하고 사랑함으로써 이런 갈등은 쉽게 해소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좀 강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깔보고 욕하고 너는 뭐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식으로 바라보는 거는 믿음이 강한 사람의 죄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느냐 유혹이 없느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래서 사도의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대한 관점은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을 뛰어넘는 바오로 사도의 이를테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아주 급진적이죠. 사도행전 15장 20절을 보면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상에게 바쳐 더러워진 음식과 불륜과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멀리하라고 해야 합니다라고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절대로 이것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결정을 했죠. 했는데 로마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3절 아무것이나 먹는 사람은 가려먹는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고 가려먹는 사람은 아무것이나 먹는 사람을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를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우상에게 바친 이 아무것이나라는 것은 바로 우상에게 바친 고기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짐승이라는 것은 일단 뭐 소나티 뭐 그렇게 중요한 뭐 양이든지 그걸 짐승을 바칠 때는 보통은 다 제사로 바치고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고기가 나오고 시장으로 나와서 판매가 되는 형태죠. 그냥 짐승을 잡지 짐승을 잡는 김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걸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도 이제 유다교처럼 그리스족은 아예 그냥 완전히 태워가지고 얼마 안 남기는 게 아니라 바치고 거의 온전히 갖고 나와서 이제 그 다시금 시장에서 시장에 나오는 그런 이방인 쪽의 시장에 나오는 그 고기들은 다 일단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인 거죠. 그러니까 추석이나 설 때도 고기 얻어먹으러 다닐 때 다 제사, 거의 고기가 다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지, 명절에 다니면서 음식 먹을 때 그게 다 제사 음식이지 제사 음식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죠. 근데 그게 일상에서도 이제 그런 옛날에는 고기가 더 귀하니까 이왕 짐승을 죽일 때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런 무례배들도 있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제사 성전에 바쳤다가 그거 이제 그게 다시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고기면 거의 이방인 지역에서는 제사 음식이었던 겁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것이나는 바로 우상에게 바쳤던 짐승입니다. 이거를 먹는 사람은 가려 먹는 사람 업신여기지 말고 가려 먹는 사람은 아무것이나 먹는 사람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우상에게 바친 짐승의 고기라는 게 신앙에서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과 바울사도의 판단은 다릅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러면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쪽에서야 자기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바쳐졌던 고기는 하나님한테 바쳐졌던 고기니까 우상에게 바친 짐승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스나 로마 이런 데서 사는 터키 지역에, 뭐 지금의 터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으려면 시장 가서 사야 되는데 그 짐승이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짐승이죠. 그러면 뭐 어디 가서 고기를 먹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뭐 채식주의자가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사항이라 해도 다른 지역의 특수성을 사실은 고려하지 않은 자기들 관점에서의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바치고 고기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우상에게 바친 짐승 고기는 먹지 마. 딴 데서는 고기를 먹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가 직접 안 잡는다면.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피하라고 하는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사항은 바울사도가 보기에는 그 권고를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사도행전 초반에 베드로 사도의 꿈에 나타나서 하느님이 하신 말씀과 바울 사도의 말이 사실은 일치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2장 15절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뽑아내면 이어서 하늘이 열리고 큰 아마포 같은 그릇이 내려와 내 모퉁이로 땅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의 길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모두 들어있었다. 모두 들어있었다고 하죠. 그러자 베드로에게 다시 두 번째로 소리가 들렸다.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만 하느님이 만든 음식 중에 뭐 아니 동물 중에 부정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도행전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여기 베드로 사도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도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피조물은 깨끗한데 우상에게 바쳐지면 더럽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자, 이 예루살렘 회의의 이 관점과 바울 사도의 이 관점 어느 것이 더 보편적이냐? 이때 기준은 보편성이 되겠죠. 그렇게 할 때 답은 어지간하게 나오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이 관점이 대단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는 하느님의 이 환시를 오롯하게 실천하지 못했고 오히려 바울 사도가 그 환시를 오롯하게 실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자신의 견해까지 덧붙여서 그 환시가 바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사도가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법칙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더 보편적으로 전하는데 이렇게 하고 그게 맞아야지 교회의 규칙, 뭐 공동체의 규칙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을 저해한다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를테면 요즘 뭐 몇 년 사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야기는 이혼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들, 이혼하고 다시금 재혼했을 때 영성체를 하게 되는 문제들, 지역교회마다 그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교가 되어 있는 가톨릭 국가에서는 이 이혼과 재혼의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좀 엄격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한국이나 제가 볼 때 미국에서도 뭐 신자였는데 이혼하고 재혼했을 때 영성체를 하고 혼인 무효 판결을 받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받으면 무효 판결도 거의 뭐 90% 이상은 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아마도 남미나 뭐 다른 가톨릭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교황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겠죠. 그게 지금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합하는가 고민해 보자라는 게 이제 돌아가신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어떤 화두, 뭐 고민거리를 이제 교회에 던지는 거였겠죠. 그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런 의미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다. 충분히 읽고 또 읽어도 우리가 배울 것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배울 것이 여전히 많은 책이다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로마서 하겠습니다.